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제자가 되라 이런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부들이 하는 말 중에 집안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다. 해도 티가 안 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주부 세계에서는 거의 뭐 신조와 같은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집안일 아무리 뭐 열심히 쓸고 닦고 해도 그렇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뭐 큰일 하면 뭐가 티가 나고 뭐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지만 집안일은 뭐 아무리 쓸고 닦고 해도 이게 청소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티가 별로 나지 않아요. 특별히 그 자녀가 있는 또 어린 아이가 있는 집은 더합니다. 치워놓으면 쏟아버리고 치워놓으면 또 엎질르고 또 좀 기어다닐 쯤한 되면은 이 서랍이란 서랍은 다 열어갖고 다 어질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걸 잘 모르는 이제 남편들은 집에 오면은 야 도대체 집안에서 뭔 일을 하냐, 놀고 있는 거 아니냐, 도대체 집안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는 거냐, 이제 그러면 이제 세계 3차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군가는 치웠기 때문에 깨끗한 건데 남자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원래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집안일은 집안도 그렇고 교회도 그러고 누군가가 치웠기 때문에 깨끗한 것이지 저절로 깨끗해지는 그런 집이나 뭐 건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치웠기 때문에 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청소에 대해서 정리에 대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죠. 귀신은 항상 더러운 곳에 있습니다. 더럽다는 것은 죄를 범했다는 거죠. 항상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성경에서 뭐 정결한 귀신이다 그런 말은 없어요. 항상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부정하고 그곳에 귀신이 있게 됐어요. 우리도 왜 지저분한 곳 보면 야 귀신 나올 것 같다. 다 영적인 말입니다. 더럽고 추한 곳에 이 귀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왜 나가겠습니까? 하나의 그 앞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간 거죠. 그런 것을 뭡니까? 청소된 거예요.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정돈이 된 겁니다. 귀신이 나가면, 쫓겨나가면 귀신이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도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거예요. 귀신도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나가면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것이 아니죠. 어디를 찾아다니냐? 쉬기를 구하고 쉴 곳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 쉰다. 아, 귀신이 편안하게 누워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망치고 사람을 더럽히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곳을 또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닌다. 베드로서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닌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에 이르되 찾아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와 보니까 어떻게 됐냐?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세 가지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그 집이 쫓겨나갔으니까 이제 그 집이 온전하게 된 거죠. 더러운 것을 다 치우고 깨끗하게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 사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서 좋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비어있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도 empty, 비어있어요. 악한 귀신이 나갔는데 그 집이 비어진 상태로 됐대요. 빈 집으로 놔뒀다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나가면, 귀신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집에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그 안에 불어넣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하시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놔뒀느냐? 비워뒀다는 거예요.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방치했다는 겁니다.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깨끗하게 되고 저절로 좋아집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45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에 가서 보니까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자기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뭐라 하냐면 더 악한 귀신, 야, 더 극렬한, 더 사악한 이 귀신 일곱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일곱은 완전수거든요. 많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니 그랬대요. 빈집이니까 그곳에 살았다는 거예요. 뭐 그곳을 지키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주인처럼 다스린 사람도 없으니까 다시 귀신이 가서 그 집에 주인 행세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렇게 이게 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문제, 어떤 키포인트입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그냥 뭐 은혜 받았다, 뭐 좋았다, 우리가 수리되고 청소되고 소재되고 온전해졌다, 그것으로 좋아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련회 가서 큰 은혜 받고 또 말씀으로 변화받고, 야 하나님 저를 만나주셨군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 받았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수리되고 소재되고 청소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런데 그 상태로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비어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비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휴가를 갔다는 뜻이에요. 여가 생활을 여가를 보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치해 둔 상태로 우리는 딴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냥 휴가가 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른 그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셔서 그 집을 차지하고 놔둔 것이 아니라 빈 집인 상태로 놔둬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 극심한, 더 악한, 더 괴로운 그런 상태로 전락된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뭐 수련회 때 또 예배 때 큰 은혜 받고 뭐 어떤 질병이 치유받고 뭐 어떤 우울증 이런 것들이 막 치유받고 변화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변화되어서 얼마 안 있다가 뭐 교회도 안 나오고 뭐 교회를 떠나고 뭐 그런 신앙을 다 잊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빈집인 상태로 둔 거예요. 빈집으로 되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들이 일곱을 데리고 와서 거기 거한다는 거예요. 지저분해진다는 거예요. 더럽힌다는 거예요. 청소하고 다 해놨는데 다 엎질르고 어지럽히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생활의 이 신앙생활의 키포인트입니다. 신앙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 한번 은혜 받았다, 그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신앙이 저절로 자라고 저절로 잘 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끊임없이 청소하고 관리하고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집에 거하시도록 나의 주인으로 모시도록 그렇게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어떻게 될 수도 없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관여할 것이 없어요. 구원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유지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그것을 관리하고 감당해야 될 것을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요즘 계속 교회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렸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으로 나의 구원이 끝까지 유지되느냐 마느냐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너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아파트를 선물로 주신 것과 똑같아요. 요즘 아파트 값이 엄청 비싸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 아파트. 한 300평 되는 아파트 여러분들한테 그냥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겠죠? 전셋집도 없는데. 또 지금도 우리는 7평 사는데. 하나님이 300평 아파트. 그것도 99층에 전망 좋은데. 이런데. 근데 실내 인테리어가 막 벽지가 금으로 돼 있어요. 바닥은 막 그냥 이런 진주로. 쇼파는 막 사파이어 뭐 이런 걸로 막 이러고 실내 인테리어가 막 끝내줘요. 대문 앞에는 다이아몬드가 막 이만한 게 박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거를 어떻게 줬다는 거예요? 공짜로 줬다. 이런 공짜로 이런 기가 막힌 아파트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 놔둬보세요. 그냥 가만히 놔둬보면은 금방 지저분해져. 쓰레기 버리지도 않고 밥 먹고 그냥 놔두고 설거지 안 하는 채로 하루 이틀 쌓아놓고 계속 막 쌓아놓고 계속 쓰레기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파리도 들어오고 벌레도 들어오고 그렇게 좋은 곳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까 성경 말씀처럼 다른 도둑이 들어와서 야, 여기 우리 집이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곳을 받았는데 금세 뺏겨버리는 거예요. 더럽혀져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공짜로 받았지만 이것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저절로 공짜로 되어지는 그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거짓말이 있는데 마음껏 먹고 살 빼세요. 그거예요. 마음껏 먹는데 어떻게 살이 빠져요?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세상대로 마음껏 사세요. 그리고 신앙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세상이 남들 뭐 죄 짓는 대로 그냥 다 죄 짓고 성질 부린 대로 다 성질 부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살든 그대로 다 따라가면서 세상 하는 거 다 하면서 다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그러면서 내 신앙은 잘 되길 바라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속는 거예요. 누가 속이겠어요?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그냥 거저되지 않는다.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힘써야 될 것, 또 못지않게 버려야 될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로 주신 이 상급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유지해서 정말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힘써야 할 것이에요.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그냥 너 제자니까 그냥 그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힘쓰라 그렇게 돼. 힘쓰고 애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권면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집을 방치하지 마라. 방치해 두지 마라. 어떻게 되냐? 그것을 채워넣어라. 정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제자가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의 구원의 아파트, 우리 구원의 집을 잘 유지하고 관리해야 될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채워넣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채워놓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줘야 돼요. 말씀이 거하는 곳은 사단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찢어대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제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말씀을 내 안에 채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날마다 이것을 나의 양식으로 삼아야 돼요. 일용할 양식과 같이 말씀이 나에게 날마다 들려줘야 돼요. 특별히 선포된 말씀 이런 것을 듣고 그것을 내가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특별히 날마다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도 읽지 않고 말씀도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이거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고 속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말씀이 나에게 남아있도록 남아있어야 됩니다. 남아있어야 되는데 또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보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말씀을 이렇게 받을 또 채워놓을 뿐더러 뭐라고 했냐면은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됩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그 말씀이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너의 인생의 삶의 기준이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돼서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인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깨달으라는 거죠. 이게 뭐 당연한 말씀 같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잘 간과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 중심으로 신앙을 하기보다 주로 뭐에 따라서 합니까?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 그동안에 내가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 문화들. 그거에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보다는 그동안에 나의 삶에 익숙해진 것. 그동안 우리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 그것이 나의 삶의 표대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좀 위험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옳게 분별하라. 말씀이 너의 기준이 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살아왔던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전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익숙해진 것. 내가 그냥 편하게 살아왔던 그런 삶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냐면 전통이라고 그래요. 신앙에도 전통이 생겨요. 전통이 좋은 거죠. 좋은 전통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 전통이 오히려 신앙을, 말씀을 거스리고 방해하는 이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냐면은 신약성경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 논쟁이 일어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열심히 씻었거든요. 어디 나갔다 하면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또 발 씻고 또 대접, 주발을 뭐 깨끗하게 엄청 열심히 씻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식사하기 전에 씻지도 않는 거예요. 손을 씻지도 않고 드셨나 봐요. 그걸 가지고 책망한 거죠. 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7장 7절에 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게 뭡니까? 씻는 거예요. 열심히 잘 씻는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더라. 열심히 뭔가를 많이 하는데 가르치고 뭐 하는데 사람의 계명이란 이게 뭐 전통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이 결과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 남 얘기 같지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9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들이 왜 열심히 씻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순수한 동기로 씻었겠죠. 왜 씻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드리자. 야, 우리 이제부터 예배들이 여러분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우리 예배드리러 올 때 2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저 앞에서 소독하고 들어오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다 손 씻고 다 소독하고 정결하게 그리고 예배드려야지. 그러면서 다 이렇게 하자. 아, 좋습니다. 그거 참 좋은 말,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우리들 앞으로는 그렇게 합시다. 그게 전통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10년 되고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손 씻는 게 더 중요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 지키고 찬양하고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이 있느냐? 손 씻는 거. 씻었나 안 씻었냐? 씻었나 안 씻었냐? 그걸 보는 거예요. 이들이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죠. 처음에 동기는 굉장히 순수한 동기.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찬양하려고 하는 순수한 동기로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오래되고 또 이것이 전통으로 굳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마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주객이 전도돼 버린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는 그래서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이 사람의 전통인지 그것이 편하고 익숙하고 그것이 늘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리라 작정하고 그것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옳게 분별하라. 우리 아까 전에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 옳게 분별한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길을 곧게 한다는 뜻이에요. 구부러진 길을 가지 않고 길을 곧게 낸다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가 길을 곧게 나지 않으면 곁길로 새버리는 거죠. 길이 울퉁불퉁해지고 꾸불꾸불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고른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 길로 갔다가 저 길로 갔다가 옆길로 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곁길로 가면 사람이 왜곡되게 말씀을 보게 돼 있어요. 아 해도 어로 듣는다 말이죠. 왜곡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올바로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잔가지들, 곁가지들 이런 것들 다 쳐내라. 말씀 위에 되어진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잘라내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제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것이 나에게 익숙하고 나의 지금 신앙생활에서 그것이 내가 이전에 해왔던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것을 바로 힘쓰는 그런 제자. 그래야 우리의 가운데 올 진리의 길로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대로 분별해서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제자가 먼저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 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뭐 창피한 일, 부끄러운 일, 이런 일을 언제 당합니까? 우리가 뭐 감추어졌던 남들은 모르게 몰래 했던 일들이 발각이 되거나 드러나게 되면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뭐 집이 좀 작고 학력이 좀 없고 또 다른 것이 좀 열악하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좀 불편하게 우리를 할 뿐이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요즘에도 뭐 뉴스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어떻습니까? 유명한 정치인이나 기업가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겉으로 볼 때는 참 뭐 자선사업도 많이 하고 좋아하고 또 많은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지만 자기가 예전에 아무도 모르게 했던 일들이 발각이 나면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거잖아요. 이전에 했던 좋은 일들은 다 감춰지고 부끄러운 일들이 그 발각이 돼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부끄럽게 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 치욕스러워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뭡니까? 뭐 어떤 것이 능력이 없고 스펙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을 진정 부끄럽게 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 우리의 진정한 부끄러움은 죄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떠먹고 어떻게 했어요? 아담은 어딨냐 했더니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다. 부끄러움은 죄가 주는 형벌이에요.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지. 왜 이렇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이 사단 마귀가 죄를 짓는 자를 고소하기 때문이죠. 우리 양심에 고소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뭐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부끄러워할 일이 뭐가 있어요? 죄 짓고도 막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왜 죄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까? 마귀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고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고 정죄감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고소하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지금 우리 계속 고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얘는 부끄러운 짓 했어요. 얘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 했는지 아십니까? 알아요? 하면서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짓. 그런데 우리의 죄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렇게 뭐 멀쩡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결론이 뭡니까? 우리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성경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 죄가 우리를 망치고 부끄럽게 할 뿐더러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가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은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밝히 드러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숨겼던 어릴 때 생각나지도 않았던 나의 생각들 뭐 마음속에 품은 것들 미워한 것들 이런 것조차라도 다 천하만민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큰일 나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나온 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지난달 그러니까 9월 달이니까 8월 달에 해왔던 모든 일들을 CCTV로 다 찍어갖고 예배 시간에 오늘은 어느 성도님의 간증을, 삶을 보겠습니다. 한번 본다고 생각해봐요. 삶을.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생각들, 마음속에 품은 것들, 이런 것까지도 다 밝히 드러나서 보여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 문제들을 우리가 산더미 같은, 우리 지난 한 달만 해도 우리 가운데 있었던 뭐 많은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감당이 안 될 만한 그런 큰 수많은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70평생 살고 80년 살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수많은 죄가, 억만가지 죄가 있을 텐데 그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부끄러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사단의 고소를 받고 영원히 우리의 죄가 발각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수치스러운 죄를 다 지고 갔어요. 그것을 다 가지고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조롱을 받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형체로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부끄러운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고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부끄러운 죄를 씻으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사람이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하느냐? 마음으로 믿음. 이 사실을, 아,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구나. 이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됩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믿고 어떻게 입으로 시인해서 그걸 고백하는 거죠. 아,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고 저는 부끄러운 자이지만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구원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된다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우리의 모든 수치스러운 죄가 다 사해지고 용서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갑집을 낸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제자는 이런 구원을 받았으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끄러운 죄가 나에 대해 날마다 틈할 때 이것을 계속해서 정결하게 씻고 그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어떻게 하세요? 손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정결하게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끄러움이 없는 제자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뭐 어떻게 힘써야 되냐? 일꾼으로 인정되게 힘써야 된다. 제자는 힘쓰는 일꾼이 된다는 거죠. 일꾼. 여기 일꾼이라는 것은 노동자를 말하는 거예요.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는 즉 무슨 뜻입니까?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노동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일할 것이 있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실업자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일할 것이 있는 그런 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일할 것이 있는, 할 것이 있는, 오면은 하나님 나라에 뭔가를 해야 될 것이 있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세상 일로 얼마나 바빠요? 많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직장이 없는 사람이 더 바빠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할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일에는 그렇게 바쁜데 세상에서는 뭐 할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할 일이 없어. 할 게 없어.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기 일꾼으로 인정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검증된 사람이라는 거죠. 즉, 아, 이 사람은 쓸만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즉, 경력직이라는 거죠. 숙련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경력직 일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늘 서툴러. 맨날 초보야. 항상 신입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검증된, 테스트를 거친, 훈련된 이런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인정된 자로 이런 자가 되도록 힘써야지 항상 하나님 나라 일은 언제나 새로워. 항상 뭘 해도 신입이에요. 뭐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그런 사람이 돼서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숙달된 일꾼. 이런 일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비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바로 장사를 했잖아요. 어떻게 장사하겠어요? 달란트 받았어. 평소에 숙련되고 이런 일꾼이니까 나가서 장사를 하는 거죠. 게으르고 악한 종은 할 일이 없어. 땅에다 묻어버리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을 하고 교회를 다녀도 신앙을 손님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님으로 하는 사람과 일꾼으로 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근본 자세가 달라요. 손님은 어떻습니까? 손님은 항상 자기에게 어떤 정당한 대우를 해주기를 바라요. 그게 손님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나쁘고 그 사람이 어떤 뭐 기도를 많이 안 하고 그게 뜻이 아니에요. 손님으로, 손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뭐 집사님들, 뭐 성도님들, 여러분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 비싼 돈 주고 손님으로 가보세요. 내가 뭐 장로건 집사건 세신자건 상관없어요. 자기가 정당한 대우를 받기를 바라죠. 그렇잖아요. 뭐 서빙에서 그릇이 나왔는데 뭐 더러워. 뭐가 막 묻어있어. 그래도 그러면은 그냥 먹겠습니까? 아니죠. 깨끗한 거 주십시오. 이게 뭐냐? 숟가락에 막 고춧가루 막 묻어 있어. 그래도 아, 뭐 양념이 돼 있네 하면서 이렇게 막 먹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도대체 아 불결해. 그렇잖아요. 손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뭔가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뭔가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요. 딱 자리에 앉아서 나를 서빙해. 나 손님이 왔는데 인사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손님의 정체성이에요. 신앙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나를 좀 서빙해 주세요. 나를 좀 어떻게, 나 왔는데? 좀, 나 좀 어떻게 안 해주세요? 이렇게. 좀 잘해보세요. 셀리더님. 이렇게. 연락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내가 왔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꾼이 되어보십시오. 거기에 종업원이 되어보십시오. 저기서 손님이 탁 오면 손님이 오는구나. 아, 또 왔어.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딨어요. 오면은 무조건 가서 인사를 하잖아요. 앉으시라고. 정성스럽게 그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제공하고 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일꾼이 왜 그래요? 일꾼이 좋고 나쁘고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일꾼의 정체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체성이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죠. 정체성이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일꾼으로 나는 일꾼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자세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성껏 해야 되는 일이 내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우리를 일꾼으로 살아라. 선한 종이, 일꾼이 되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열심히 일하는 종의 모습으로 살라고 하지 손님으로 누리고 즐겨라 이런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예수님도 섬기는 서서 섬기는 자가 그 너희들 볼 때는 낮은 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자가 큰 자다.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섬기라. 심지어는 무익한 종이 되라. 아무리 일해도 뭐 대우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살기를 힘쓰라는 거죠. 제자는 종으로 사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는 항상 일꾼이 부족해요. 항상 구인난이 있어요. 항상 일꾼이 부족해요. 예수님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도다.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갔고, 누구를 보냈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는,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이런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늘 받기만을 바라는 이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고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것이. 그래서 그 제자는 이런 일꾼으로 인정되기를 힘쓰라. 그럴 때 우리 집이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 집이 정리가 되고 깨끗하고 다른 악한 귀신들이 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를 해야 더럽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힘쓰라 이렇게 봤는데,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고 또 우리 부끄럽지 않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구원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고,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또 일꾼으로 인정되기를 힘쓰는 세 가지를 힘쓰라. 이러다 때 우리 집이 이런 안정되게 정리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버릴 것을 또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힘써야 될 것을 봤는데 힘써야 될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또 잘 유지하는 것은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배출하는 것도 중요해요. 무슨 홍삼, 뭐 비타민, 몸에 좋은 거 아무리 많이 먹어보세요. 배설이 잘 안 된다.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어도 내 안에 독소가 계속 쌓여있다. 독소를 걸러내고 배출하지 못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몸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좀 많은 것 좀 먹는 것보다 잘 버리고 배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집안 정리도 마찬가지죠. 집안 정리가 되는 방법이 뭡니까? 집안을 제일 잘 정리하는 거는 잘 버리는 거예요. 갖다 버리는 겁니다. 다 버려보십시오. 집안이 아주 깨끗해져요. 다 버리면 아주 깨끗해져요. 근데 왜 못 버려요? 아, 이거 아까운데. 이거 좀 이따 쓸 것 같은데. 그러면 못 버리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 이거 좋은데? 그 버린다는 것은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그냥 버립니까? 아, 이거 버리기로 작정해야 버리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이것을 더 이상 쓰지 않기로 결단해야 버리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요. 우리도 이 더 이상 이 죄가 나에게 이제는 나아가 이 죄를 즐기지 않기로 결단할 때, 더 이상 나는 이 죄와 관여가 없다. 더 이상 이 죄와는 나와 상관이 없다. 결단을 해야 죄가 끊어지고 그걸 갖다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아, 이거 재밌는데? 아, 이거 아까운데? 한 번만 더 하면 안 될까? 그럼 못 버리는 거예요. 술 못 끊겠는데, 아, 이거 한 잔만 하면 안 될까? 술 끊으라는 말은 없던데, 성경에. 한 잔만 하면 좋겠다. 그러면 못 끊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죄도 그것을 결단하고 갖다 버려야 결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잘 안 끊어지는 것이 뭐예요? 결단을 안 하기 때문에. 버리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기로 결단해야 우리가 이 죄에서 떠나고 완전히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말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버려야 될 것, 주로 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읽어보면 정말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나와요. 말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 옛말에도 말 한마디에 천장빚을 간다. 말 한마디로 정말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금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말다툼이라는 말다툼.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언어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다투는 겁니다. 다투는 것은 이 쉽게 말하면 그냥 사소한 일로 싸우는 거예요. 말다툼하는 거죠. 막 치고받고 막 싸우는 거 아니라 말로 이렇게 하는 거, 사소한 일로 뭐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가 했냐 안 했냐, 너 그때 그렇게 했잖아, 안 했는데 뭐 안 했어? 그러면서 다투는 거예요. 했냐 안 했냐 말꼬리 잡고 그것을 네가 했잖아 안 했다 그러면서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말다툼. 어느 공동체나 우리 이 사람이 사는 곳은 이런 말다툼이 다 있잖아요. 우리도 뭐 이런 다툼이 늘은 아니죠. 있을 수 있죠. 말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뭐라고 했냐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미 명하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말다툼 하지 마 이런 게 아니에요. 말다툼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말다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미 명하라 이렇게 했어요. 아주 단호하게 절대로 하지 마라. 절대로 말다툼 하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며. 이 말다툼은 어떤 일을, 성도 간의 말다툼은 어떤 일로 번지게 되냐면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은혜들을 다 까먹게 하는 은혜 있는 삶에서 떨어지게 하는 말다툼하면서 은혜 있는 거 봤어요? 말다툼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다툼은 모든 사람을 은혜에서 떨어지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는 거죠.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다툼이 왜 일어나겠어요? 말다툼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은혜를 빼앗고 성도들을 망하게 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수수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다혈질이고 또 이렇게 성질이 좀 급하고 또 뭐 이렇게 좀 그런 걸 잘하기 때문에 다툼을 잘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풀어놓은 사단의 계략이에요. 은혜를 다 까먹고 결국에는 망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다툼은 성도를 미워하고 시기하게 하잖아요.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항상 미움과 시기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분쟁하게 하고 편을 가르게 하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망하게 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돼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과 가까운 사람들, 특별히 가족 간에, 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우리 팀이나 셀 가운데, 성도들 간에 이런 말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말다툼은 그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19절에 보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 그랬어요. 다투기를 잘하는 자,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 성격이 그렇다. 그런 게 아닙니다. 다툼은 성격이 아니에요. 죄입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거예요. 죄는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다툼을 좋아한다?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더럽히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다툼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다툼이 뭐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내가 돼서는 안 돼요.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새롭게 다시 이 다툼을 그냥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15가지 죄 목록이 나옵니다. 죄의 목록. 우리 머릿돌 할 때도 나오죠. 이 15가지의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육체의 일이 뭡니까? 죄에 관한 일은 이것은 죄다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뭡니까?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주로 음란한 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죄는 육체의 일이 이것은 육체의 일이다. 죄에 관한 일이다. 이건 죄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죄는 죄입니다. 우리 다 이렇게 죄라고 생각하고 있죠. 20절 말씀 보십시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에도 보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이르지 못하는 분명한 죄의 목록 15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아주 심각한 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20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게 뭐냐면은 다툼에 관한 죄예요. 다투는 죄라는 거죠. 다툼이 생길 때 발생하는 죄들이에요. 다툼이 되면 분쟁하게 되죠. 원수 맺게 되죠. 시기하게 되고 분내게 되고 당짓고 분열하게 되죠. 15가지 죄 중에서 6가지가 다툼에 관한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 다투는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음란한 거, 이거 뭐 죄죠. 당연히 이런 호색하는 거 다 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악한 죄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이제 모르겠지만 뭐 화내고 뭐 이런 거는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뭐 싸우고 아이 뭐 그냥 저러다가 뭐 말겠지 별로 그렇게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투고 마는 거.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뭐 음란이나 뭐 이런 것은 주로 개인을 망치는 죄잖아요. 괴인을 신앙을 떨어뜨리는 죄입니다. 그런데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며 당짓고 분열하는 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죄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죄라는 거죠. 왜 그렇게 교회 안에서 다른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뭐 다른 많은 교회에서 교회가 분쟁하고 깨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왜 이렇게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겠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는 죄가 뭐냐? 이 다툼이에요. 그 다툼이라는 죄가 대수롭지 않은 죄가 아니라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마라! 엄히 명하야 될 그런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투고 분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 이것을 주의해야 하고 엄히 명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지 마라. 이것을 하지 마라. 엄히 명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는 이런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뭐 분내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내가 돼서는 안 돼요. 공동체 안에 우리 팀과 셀 안에 또 성도들 간에 이런 분냄과 시기와 또 분쟁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 전투에서 지게 될 때, 패배하게 될 때, 또 신앙이 어려워지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바로 이런 다툼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을 엄히 명하라 말했고, 마지막으로는 두 번째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우리가 잘라서 버려야 될 것은 다툼, 말다툼 이런 걸 분명하게 명하고 버리고, 두 번째는 망령되고 헛된 말이에요. 망령되다는 말은 불경건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세속된 말, 세상 이야기들 이런 뜻을 말해요. 경건하지 못한 세상 이야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이것도 우리 신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런 일들이라는 거죠. 망령된 말, 또 헛된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말 그대로 헛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들, 그냥 잡담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꾸며낸 얘기들, 뭐 이 세상 돌아가는 이런 이 헛된 얘기들 이런 것을 말합니다. 당시에도 오늘날도 그랬지만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남 이야기하는 것, 제가 이랬대더라, 제가 잘했대더라. 남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면서 헛된 일, 뭐 남의 집안일 이런 일들을 막 서로 얘기하고 다니면서 이런 잡담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리라. 그것이 그거를 교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남 얘기하고 남 흉보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버려야 될 거예요. 그런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또 세상 돌아가는 뭐 주식 얘기, 부동산 얘기, 인터넷 얘기, 드라마 얘기, 세상 돌아가는 뉴스 얘기,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땠어요? 재밌잖아요. 뭐 그런 것을 또 즐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에 관여하죠. 그런 거는 하지 마라. 버려라. 피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도서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9절에도 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리석은 변론이라. 뭐 이게 옳았니 저랬니 변론, 족보 이야기. 당시에는 족보 이야기가 유행이었나 봐요.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뭐 누구 신의 뭐 아들은 누구고, 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권에 있었으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거의 다 족보에 관한 얘기잖아요. 신들에 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뭐 헛된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 분쟁, 또 율법에 대한 어떤 다툼.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어떤 논쟁, 분쟁이 있었냐면은 이 칼 끝에 천사가 몇 마리가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 큰 분쟁이 있었어요. 쓸데없는 이런 분쟁, 헛된 얘기들, 그런 걸로 막 싸우고. 이거는 어디요?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이런 일들을 버려라.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십자가의 보혈과 회복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되는데, 모여서 맨 세상 돌아갔던 얘기, 오늘 직장에서 있었던 뭐 이런 일들, 뭐 이런 그 세상 돌아 뭐 있었던 뭐 그런 일들만 계속 얘기하는 그거 어때요? 무익한 것, 헛된 것이다. 그런 것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것을 계속하다 보면 세상 돌아가는 뭐 뉴스 드라마 이런 거, 이런 것에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16절 말씀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런 헛되고 망령된 말들을 계속 들으면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망령되고 헛된 말, 쓸데없는 얘기 이런 거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경건하지, 한마디 들으면 바로 경건해지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죠.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자기의 영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 계속 들으니까 점점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인드가 세상적인 영에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계속 들어보십시오. 유튜브에 나오는 얘기들 계속 들어보십시오. 세상 얘기들, 계속 돌아가는 얘기들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점점 은혜가 경건해지고 점점 경건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경건해서 점점 멀어지는 점점 세속적인 점점 하루 이틀을 가다 보면 점점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냐? 결국엔 17절 말씀. 그들의 말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 악성 종양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암이라는 거예요. 암. 여러분, 암 일기 되면은 바로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암세포가 점점 자라잖아요. 몇 년을 두고 점점 커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이 세상의 헛된 말들, 망령되고 헛된 말을 계속 듣다 보면 그것이 내 몸에 악성 종양이 된다는 거예요. 암을 키우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암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런 말 하는 거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망령되고 헛된 말은 악성 종양이에요. 암세포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을 멀리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말들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냐. 18절 보세요. 18절 말씀.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진리도 이제 허물어지고, 진리도 없어지고, 세속적인 이런 인생이 된다. 그래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은 이제 끝났다. 부활은 없어. 이렇게 말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버려야 될 거 두 가지를 말해요. 다툼을 피하고 이런 망령되고 헛된 말. 다툼은 정말 엄히 명해서 하지 말라고 해야 될 것이고 정말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은 이것은 암이다. 암세포 같다. 이렇게 여겨서 그것을 잘라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덩어리를 잘라내버려야 수술이 되는 것처럼 그런 망령되고 헛된 말에 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강건하게 잘하는 비결은 우리가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지만 우리 것을 잘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이것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네요. 이것이 신앙의 큰 원리입니다. 신앙을 못하는 사람은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것이 신앙이 잘 변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살라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잘 유지한 그런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힘쓸 것은 힘쓰고 버릴 것은 버려서 정말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